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던 야곱이 환난 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한 가정의 리더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또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물을 끊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며 희생의 길을 걸음으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나만의 지성소를 내려놓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끊임없이 일어나는 음주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속출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그 결과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더욱 자극적인 쾌락만을 쫓는 병든 우리 사회를 고쳐주십시오. 심각한 중독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보다 상대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이어서 이제 더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추우면 정신이 뻗쩍뻗쩍 드는데 다시 그 따뜻해서 그런지 좀 잠이 덜 깨는 것 같으니까 함께 좀 들으시면 네. 네, 우리 이 시간 주의 복음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되게 자극적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사는 되게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신나는 찬양이니까요. 다 같이 기쁘게 웃으시면서 찬양 되도록 하겠습니다.
I'm falling. 제발 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멘.
기쁨에 찬송 드리리.
어떻게 박수 치면 나아갑시다. 주 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멘.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자,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을까? 하나님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다치고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나도 너를 주노라.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평안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 만능 주에 갇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행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희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행신 가족 중 누군가가 시리에 빠질 때 위로의 말을,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고 하여 주옵시고, 약점을 말하기보다는 칭찬의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행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성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심령의 고단함,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적절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개척교회 지원 바자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만큼의 모금액이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이 될 거고요, 모금액이. 그리고 또 내부에 저희 교회 내부에 긴급하게 구제를 해드려야 될 분이 있어서 그렇게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방에서도 준비해 주신 신혼부부 사랑방에서도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셔서 참 풍성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새가족 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6월 23일 주일날 예배 후에 저희 구주일학교실에서 새가족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는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는 베이비 사랑방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슬기로운 엄빠 생활이라고 해서 아직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 그 육아하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7월 7일 날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강사님을 모셔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도우미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다 대화를 참여하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이들을 좀 돌봐주실 도우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우미를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아이들 부모님들이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틴즈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캠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 기간이 아이들이 이미 계약을 했을 시기이다 보니까 그때 함께할 수 없어서 간사님께서 캠프를 별도로 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코리아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아까 제가 얼핏 들었을 때 믿음으로 이미 신청을 해두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부담을 가지고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김관성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선정을 한 이유를 제가 몰래 톡방을 훔쳐보니까 강사 때문에 신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이곳이라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장흥에 있는 예담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날은 꼭 스케줄 미리 빼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스케줄이 잡혀 있으셔도 지금쯤이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스케줄 조정하셔서 저희 전교인 수련회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저희 교우동정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김정은 사모님의 동생분인 김효진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삶의 고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예배 10분 전 그리고 텀블러 사용과 자리 정돈에 대한 분리수거와 자리 정돈에 대한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뒷정리 담당인 사랑방도 확인하셔서 꼭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성경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역사 따라 성경읽기 1년 1독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간다고 집사님한테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6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그 뒤로는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개인정보가 막 나와 있잖아요. 편하게 메모하셔서 연락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어성경 참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는 체육 선교회 모집 광고입니다. 저는 좀 주보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체육 선교회라니. 선교회 맞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축구랑 족구하는 모임 같지만 선교회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배우자님께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구와 풋살 이렇게 풋살과 족구 모임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 격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풋살은 저희 김사무엘 간사님께 여기도 개인 정보가 나와 있죠. 메모 잘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족구는 신동민 운동 잘하는 신동민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구를 해보려고, 풋살을 해보려고 막 모집해서 제가 듣기로는 5명 이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5분이 더 신청을 하면 오늘부터 바로 풋살은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 지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도 하나만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미 케이크 있잖아요. 다미 자매가 오늘 스타필드에서 플리마켓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하 1층 무인양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리마켓에 참여했는데, 어제랑 오늘 이렇게 이틀 진행하는데,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이미 많이 재고가 팔려서 빨리 가셔야지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저께 잠시 다녀왔었는데, 제가 한 2시쯤 갔는데, 이미 제가 목적한 것들은 이미 다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갔을 때. 그래서 못 구하고 다른 것만 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청년부에 용균 형제 있습니다. 김용균 형제, 저희 순국 전도사님 큰 아들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연을 한다고 해요. 용균 형제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공연일까 싶은 그런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풍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풍물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 수원 화성 행궁에서 15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하고, 용균 형제 말로는 요즘 그렇게 행궁이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궁 구경 가실 겸 또 용균 형제가 진행하고 있는 풍물도 같이 함께 보실 겸 좀 많이들 응원차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공연 때는 어린이대 공원에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광고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 본문 성경봉독 제가 합니까? 성경봉독 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소개와 또 봉헌을 위한 기도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예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목사님 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세 가족 소개.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광고 잘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앞에서 설교랑 광고까지 다 하면 너무 힘들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이렇게 오신 새가족분들 좀 소개를 하고요. 환영하는 좀 시간 갖겠습니다. 그 조예원, 조예인 자매님 두 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가정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 오셨어요. 조혜영 집사님하고 아드님 이렇게 오셨거든요. 저쪽 뒤에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고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조 씨니까 뭐 친척은 아니신가요, 혹시? 아니세요? 아, 아니라고 합니다. 조 씨가 많죠. 네. 저희 아내도 조 씨니까요. 친척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손님이 있는데, 저랑 어린 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모교회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또 감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배고, 또 목사님이시고,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최근에 이렇게 2주 정도 전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깜짝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아버지나 저희 이제 동생이나 다들 이제 놀랄 텐데, 우리 김현희 목사님, 그리고 최중민 목사님, 그리고 아들 최지호 이렇게 오셨습니다. 뒤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저하고 어린 시절 같이 신앙생활해서 추억이 되게 많은 치부가 서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동생이라 조용히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예배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이 시간 다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잘 경영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기업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자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로 이 시간들을 삼아 주옵소서.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그런 헌신과 봉사와 또 물질적인 그 헌신 위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은혜들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드려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변화의 일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서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질 때 책임지신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요 책임감에 대한 그리고 책임과 믿음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하고 2절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전히 기근이 심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난주 아들들이 다 올라와서 또 내려가야 된다. 시므온을 구하러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완강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기근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곡식은 떨어져 갑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거죠. 시므온은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품은 야곱도 여전히 자기 고집에 갇혀 있습니다. 야곱은요, 다소 과격했던 르우벤의 설득을 완강하게 거절하죠.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이 아이마더 재난을 장한다면 나는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부리는 것 앞에서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하죠. 야곱 가족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으로 목숨은 연명하고 있지만 곡식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감돕니다.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곡식이 떨어집니다. 마지못해 야곱이 다시 입을 엽니다.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느라.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가서 곡식 좀 사오지 그래. 약간 이런 식의 툭 던지는 이야기예요. 야곱은요, 곡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베냐민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들에게 모르는 척 입을 떼고 있는 거죠. 너희들 이러다가 굶어 죽을 작정이냐? 다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냐? 야곱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버티면서 시간 끌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죠? 아들들도 배가 고프면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지 어쩌겠어 하고 있는 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닥치면요. 그것을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들이 있었을 때 시간이 좀 지나면 감정이 좀 사그라들어요. 또 조금 더 신중하게 문제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한 최소는 3일,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유보하면서 계속 곱씹고 또 아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미룰수록, 그리고 버틸수록, 인내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일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몸에 병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몸이 병에 있는데 그것을 진통제로 버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통제로 버티면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그냥 가지고 진통제로 버티다가 몸을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또는요,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혹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도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사람과의 관계 갈등도 있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대화하지 못하면 그 갈등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하는 문제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때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둘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고방식, 의외로 놀랍게도 이 사고방식에 익숙한 부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로 치환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난 믿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어떤 심산인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야지. 이게 아니라 모르겠어. 어떻게든 될 거야. 아유, 주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내일의 일은요, 내일의 주님이 은혜로 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거 좋은 믿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저를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 저를 형통하게 하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니 저에게는 평강만 주시고 책임은 누가? 주님이 져주십시오.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내일을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책임질 것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단어로 퉁쳐지고 내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비겁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이 신앙의 목적을 착각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꽃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 앞에 아무 문제가 없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죠? 내 앞길이 평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죄라고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거나 우산이 없으면 비를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죠. 근데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는데 비를 안 맞으려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일종의 미신적 종교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살이를 좀 쉽게 가보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런 책임 회피와 또 비겁함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심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고단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징징거릴 때 품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붙이십니다. 성장통을 겪게 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민망한 일도 겪게 하십니다. 낯뜨거운 사과도 하게 하시고요. 어떤 일은 아주 호되게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야만 내일이 있고 그래야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아들들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아들들에게 내일을 주셔야만 하고 이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들이 성장하고 언약 백성의 모태, 이스라엘의 부족장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 보십시오. 버티기를 시전합니다. 야곱은요, 사실 할아버지잖아요. 손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하고 버티고 있어요. 베냐민 내줄 수 없어. 근데 곡식은 좀 사와. 나는 할 수 없어. 너희가 문제 좀 해결해봐. 으름장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항상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자꾸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도망치는 병, 회피병. 야곱은 일찍부터 회피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빼앗은 형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엄마한테 듣고 나서 그러면 그 형에게 가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또 라반에게 가서 라반의 어떤 아들들과 라반이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궁리하고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눈치껏 이쯤 되면 도망쳐야겠다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다 싸질머지고 야반도주합니다. 또 야반도주해서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하고 만날 때도 봉변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식솔들, 아들들을 전부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을 전부 초토화시키고 돌아와서 사고치고 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수습해야죠. 책임져야죠. 세겜 성읍으로 가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리만치 잠잠합니다. 버팁니다. 르우벤이 자기 첩을 법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호되게 혼을 내거나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버틸 뿐이에요. 오늘도 그 지긋지긋한 회피병이 나온 겁니다. 급기야 조용히 있었던 유다가 나서게 되죠.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유다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아주 소극적으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갑자기 유다가 튀어나와서 야곱을 힘있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 총리의 완강한 의중을 전합니다.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아버지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한다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넉넉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요, 그걸 아버지에게 책망하듯이 따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얘기를 합니다. 4절하고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화법을 써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뭘 강조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베냐민 남 아니에요. 우리 형제. 우리 서로가, 형제가 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라는 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끼시는 베냐민, 비록 배가 다른 동생이지만 저요, 저 베냐민 내 동생으로 생각해요. 우리예요, 우리 형제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득 담아서 유다를 설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완강합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표현은 나를 해롭게 하는 도다. 지난주에 봤던 나나나나 화법이랑 똑같은 화법이에요. 너네 왜 아우가 있다고, 동생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갖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해. 왜 나한테 이래. 야곱의 화법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유다하고 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누가 나서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나서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버지 질문을 하니까 대답한 거예요. 아니 꼬치꼬치 캐물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을 했다고 해서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모릅니다. 유다하고는 말투가 다르죠. 좀 따지고 있어요. 아버지 동생 있냐고 묻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그걸 데리고 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따지는 거죠. 그러자 이제 막 좀 다시 고조가 됩니다. 대화가 고조가 되니까 유다가 거기에 딱 끼어들어서 다시 상황을 수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요,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화법을 잘 보세요. 이거 배워야 돼요. 잘 보십시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 다 살고 죽으면 안 되지요. 다 살아야지요. 아버지, 지금 우리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요. 저 손주들 보세요. 아버지, 우리 이 식솔들을 보시라고요. 유다는요, 야곱에게 남은 일말의 책임감에 호소하면서도 야곱을, 아버지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렇게 아들만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베냐민만 속에다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그게 증거가 되는 표현이 뭐냐? 유다가 베냐민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저 아이를.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취약하고 어린 아동을 표현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그 아동을 표현할 때 나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냐민 몇 살입니까? 20대의 팔팔한 청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청년부예요. 근데 저 아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베냐민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죠. 여러분, 지금 한 20살, 뭐 30살 이렇게 먹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뭐 출가했거나 다시 집에 이렇게 올 때 어떻게, 아이고 내 새끼 하죠. 그런 표현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어때요? 내가 분명히 손주인데 할아버지를 봤는데 할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엉덩이 두드리면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고 해요? 할머니 왜 우리 아빠가 할머니 새끼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저 아이. 유다가 지금 누구의 화법을 쓰고 있는 겁니까? 야곱의 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취약하고 어린 베냐민, 당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저 아이, 저 아이 베냐민은요, 제게도 참으로 소중한 아이입니다. 제가 저 아이를 데리고 다녀올 텐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살필 겁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구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어오리니? 담보가 되어오리니.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다가요 딜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목숨으로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혹 베냐민을 잃을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베냐민이 혹 애굽에 잡힐 것 같으면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보여주는 결정적인 책임감과 희생, 곧 장자의 자질입니다. 책임과 희생. 유다는 말로는 야곱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서 르우벤은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애꿎은 동의도 안 한 자기 아들들을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빠? 나는 할아버지한테 죽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도 무슨 생각합니까?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네 자식들을 죽이겠냐? 내 손주인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유다는 뭘 내놓는 거예요? 자기 먹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담보라는 단어는 아랍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다소 유쾌하지 않은 유다의 과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사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한번 집을 가출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나서서 요셉을 판 뒤에 그게 뭐 죄책감이 찔렸든지 아니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나서 완전히 흉흉해진 집안 분위기가 견디기 어려웠든지 자기의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지냅니다. 아둘람 하니까 벌써 뉘앙스가 어때요? 아랍권이잖아, 그렇죠? 멀리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다가 그 지역의 수아라는 유지, 지역 유지 이방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셋 중에서 누가 죽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얼마 뒤에는 또 누가 죽습니까? 아내도 죽어요. 유다는 허망한 마음에 그 가나안 지역의 축제,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그 축제를 탐닉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나임 문 앞에 앉은 창기에게로 들어갑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이때 유다는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며느리가 간통했다는 소식을 듣고 죽여라! 했을 때 그 앞에 내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말에게 유다가 손에 쥐어준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 곧 담보물이었습니다. 아랍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요 다말의 이 담보물을 보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터덜터덜 다시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왔을 겁니다. 유다가 돌아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나 크고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한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이 야곱 가정의 위기를 타게 할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부터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혼을 하거나 뭐 직장에 나가거나 뭐 출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야야야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서로 간쓸게 빼줄 관계가 돼도 절대로 뭐는 서지 마라? 보증은 서지 마라. 보증은 서지 마라.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계속 할까요? 보증을 서니까. 보증 서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담보가 된다는 것,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담보가 된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망하고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겁니다. 내가 보증 섰다가 나 죽어도 괜찮아, 내가 망해도 괜찮아, 내가 보증 설게, 이 정도 각오인 겁니다. 유다는 누군가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형제들은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큰 실패를 통해 유다는 배웠습니다. 뭘요? 책임지지 않으면 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장면으로부터 유다가 계속 앞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요, 요셉하고 주로 누가 얘기합니까? 유다가 얘기해요. 유다가 넷째인데도 장자 역할을 합니다. 르우벤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아서 저렇게 됐죠. 또 시므온 볼모로 잡혀있죠. 레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선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이 결정적인 책임과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요셉 앞에서도 유다가 활약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셉은 지금 상황에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는 이 상황에 과연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없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있다 없다? 일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뒤에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요셉은요, 베냐민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까? 유다가요, 유다가 엄청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요셉을 설득을 해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내가 거기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내가 형제들, 내가 다, 아버지고 뭐고, 내가 다, 내 목숨으로라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유다 때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나 요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화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활약 때문에 훗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유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의 태에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옵니까? 예수님까지 가기 전에 누가 와요? 다윗이 오고요. 그 다윗의 태에서 누가 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옵니다. 유다는 책임과 희생을 통해서 리더 그리고 왕의 자질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감명도 받았지만 유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유다의 눈에서 야곱은 읽고 있습니다. 집을 떠났을 때 유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아들 둘을 잃었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잃는 것보다 손주들 아픈 게 더 고통스러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또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라헬을 잃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측은하죠. 또 자기 며느리를 범하는 뼈아픈 실수를 했던 유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냥 죄인처럼 집 한 구퉁이에 쭈그러져서 조용히 야곱을 지키고 있던 유다입니다. 야곱에게는 자기와 제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게 유다인 거예요. 그 유다가 그 눈빛으로, 자기와 똑 닮은 눈빛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더는 가족을 잃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려내겠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은 그 결연하고 절박한 유다의 눈빛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20년까지는 안 됐고 한 17년, 18년 전쯤 장교 생활을 마치고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꽤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평일에도 늘 교회를 가서 뭐 저녁이 되면 리더들이 모이고 나눔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 오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 막 새벽 3시, 4시 그 밤늦게까지 막 하나님 나라를 논하고 뭐 토론을 하고 막 쓸데없는 짓 하다가 잠들었어요. 새벽 4시, 5시. 우리 행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을 빡세게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리듬이 어때요? 많이 깨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각하기 일쑤고 또 어때요? 직장에 가도 졸아요. 꾸벅꾸벅 졸다가 뒤에서 사수가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외근 나가서 사우나에서 자다가 걸려갖고 뒤지게 혼난 적도 있어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한 무책임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생활 오래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돼요. 그냥 기본이에요. 근태가 기본 깔고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데 문제가 뭐냐? 근태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너무 민망해서 너무 그걸 책임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수를 타는 겁니다. 그냥 야 우리 우 목사 못 믿겠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다 고쳐졌어요. 잠수 안 탑니다, 저요. 예, 네, 잠수 안 타요. 저 정면 돌파요, 뭐든지. 자,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알바 때문에 힘들잖아요. 알바들이, 성실한 알바들도 있는데, 알바들이 어때요? 갑자기 연락 두절. 지금 나와야 되는데, 5분 남겨놓고 전화해서, 사장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아주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힘들어요 자영업 하는 게요. 제가 그 자영업자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목사님 요즘 알바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뜨끔합니다. 그 난데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안에 있었던 이 습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안 보려고 하는 이 습관. 물론 그 당시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라고 핑계대고 싶지만 그건 그거고 당시에는 제가 온전히 그 상황을 가서 수습하고 책임지고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회피했던 거예요. 여러분, 10년의 직장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어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와, 이 직장 복음아! 저요? 직장 복음아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 10년 하면서 얻어 터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 제 안에 새겨진 게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지 않는 법. 어떤 상황에도 도망치지 않는 법. 내가 너무 민망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수치스러워도 그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 찬양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고 행사를 하고 손 들고 찬양인도를 너무 멋있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 예쁘게 말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평가되는가? 바로 여기 드라이한 직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세상에서 겪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내 신앙이 판가름 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꿈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좋은데 작은 일 하나를 책임지는 법, 작은 것 하나를 손해보고 희생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한계와 허상을 보았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모든 시간들에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낯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신자로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목사로서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겪어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는 법.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내 인생에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뼈아픈 실패는요, 그냥 실패로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유다의 실패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를 희생함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책임감으로 어느새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긴 실패와 무기력의 시간들을 통해 유다를 성장시키고 유다를 예비하심으로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투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활약으로 야곱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만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대화하다가,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대화하다가, 삶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대화하다가, 사랑방 모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에 회심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킴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공식적인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로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요, 주었던 그 사람이 자루에다가 담아주었던 돈 다시 하고 또 거기 갑절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만 나는, 애굽에서는 나지 않는 그런 뭐 유향과 몰약과 또 여기 보면 감복숭아는 복숭아가 아니고 아몬드예요. 아몬드 뭐 이런 것들 다 담아갖고 보냅니다. 이제 곡식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사절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갑절의 돈으로 갔잖아요. 책임지는 자리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의 책임과 희생을 통해서 야곱 안에 전염된 책임과 희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냐민을 또 보내기로 결심하죠. 아들들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예물을 다 들고 갑니다. 사절단으로. 화해의 제스처이자 애굽 총리에 대한 나름의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4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야곱의 귀한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냐민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 자기가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구하거나 잃는 문제도 이제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린 문제다. 유다의 지혜롭고 따뜻한 설득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는 이제 가장 아버지답고 족장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은 유다를 중심으로 베냐민을 포함한 사절단을 애굽으로 보낼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베냐민하고 아들들 10명이랑 다 보내고 나면 이제 야곱은 혼자 남죠. 혼자 남으면 뭐 합니까? 아들들 다 보내고 나서 뭐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책임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부모의 책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식을 떠나보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책임의식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내 손에 자식을 쥐고 있고 출가했지만, 결혼했지만, 또는 아니면 혼자 직장생활 하고 있지만 내가 자식의 앞길을 열어줘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뭘 돌봐줘야 돼, 뭐 반찬 해다 줄까, 아니면 얘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야 너 월급 얼마니, 그중에서 얼마 저축하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세요. 알아서 망하고 알아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린 시절의 부모보다 내가 그래도 내 자식에게는 잘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손을 다 못 드시네. 아,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 전후세, 여기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후세대를 겪은 부모님들을 두셨잖아요. 뭔 자식들을 돌봅니까? 알아서 컸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간생심 예수를 믿을 사람들입니까? 왜 웃으세요? 나는 아니야. 여러분들 얼굴 인상이요, 예수 믿을 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의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내신 분들, 자녀를 출가시키신 분들, 멀리 타지로 뭐 공부시키거나 직장으로 보내신 분들, 밤마다 자식을 위해서 야곱이 유다와 베냐민을 사절단으로 애굽에 보낸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부모로 져야 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손을 떠난 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책임지고 감당하는 법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참된 믿음, 책임지는 신앙으로 성장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책임질 때 책임지신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에 설 때 일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조건부는 아니에요. 얘는 책임지는 자리에 안 서네? 내가 책임을 안 져야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라는 두 가지 영역에 잠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서, 이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 그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서, 그걸 책임지기 싫어서, 불편한 게 너무 싫어서, 또는 어떤 다른 정에 이끌리거나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덮어두고 미루거나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유다의 호소를 들으십시오. 실패의 실패, 크나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유다의 호소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수많은 실패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실패가 실패해서 끝나지 않도록 하세요. 실패가 우리가 책임을 배우는 자리가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낯 뜨겁고 민망해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낯 가리고 다 이렇게 가리고선 지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고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셔야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이런 형제가 울먹거리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자에 올라가서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면서 아등바등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므로 낯 뜨겁고 민망해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 앞에 사과할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당당하게 책임지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좀 아픈 말인데요. 교회만큼 무책임해도 좋은 집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이 왜 편한 줄 아세요? 숨을 수 있어서 편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제가 하니까. 회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 왜 그거 안 해? 교회는 목사님이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어머 그래요 실수하셨잖아요. 어머 그거 힘들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좀 안 그렇습니까? 표독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나 믿음으로 퉁치고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성숙도를 책임지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나 리더십이 쪼지 않아도 책임지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위기가 왔을 때 책임지는 사람. 어떤 일을 성도가 맞이했을 때 그거를 같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책 없는 목사. 책임지는 장로님, 책임을 지는 집사님, 책임을 지는 리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가 장악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책임지실 때요. 그럼 지난주에 바자회를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저의 이제 관심사는 뭘까요? 매출. 그죠? 얼마? 그 일체 형제가 그 은행을 맡았거든요. 그 환전 끼고 다녔던 친구. 계속 일체 얼마 정도 불안해 갖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맥시멈 500, 뭐 미니멈 300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주님 제발 천만 원만 어떻게 좀 안 되게. 여러분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 매출이. 이제 재료비도 있잖아요. 여러분 드신 거 뭐 이런 거 뭐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음식값 이런 거 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75만 원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제 운영비예요. 저희 운영비라고 봐야죠. 교회가 바자회를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이 바자회에 이렇게 도네이션 해 주신 먹고 싶지 않아도 먹고 사고 싶지 않아도 사 주신 것으로 모아진 금액이 천만 원인 거예요. 천만 원 넘으면 1060만 원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생각한 것보다 두 배 정도 모여진 거에 감동이 됐다. 뭐 이것보다는 돈이 많이 모여서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좋다. 이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지는 성도님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랑방이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10개인데 신혼부부 사랑방 하나가 이걸 주관해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 다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객이니까 와서 뭐 있는 거 좀 보고선 좋은 거 있으면 사고 그래야지 깍쟁이처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같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머지 사랑방들이 다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다 반찬 만들어 와갖고 되게 비싸게 팔아주시고 되게 맛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맛있었죠? 권사님들 비싸게 팔아주시는 바람에 천만 원 모인 거예요. 왜냐면 바자회 물품이 좀 쌌어요. 그죠? 저는 제가 그 사진관 그걸 말 잘못하는 바람에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이렇게 제가 광고 때 했대요. 그래서 3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대요. 그래갖고서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이들한테 한 명당 만 원씩 그 했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제 이제 사비로 도네이션을 했는데 몇 명이 왔는 줄 아세요? 60명이 온 거예요. 놈 새끼들 한 30명 정도밖에 평소에 안 오더니 갑자기 바자회 한다니까 60명 와갖고 60만 원이 털렸어요. 그냥. 그리고 뭐 샀습니까? 로봇 청소기 이상하게 비싸게 샀잖아요. 또 저희 아내가. 아, 막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저희 또 뭐 반찬 사서 부목사님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100만 원. 그래서 그 이 총괄했던 형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전체 매출에서 10%를 목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전 다시 또 거지가 됐죠. 근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책임지는 성도님들. 여러분, 목사님 뭐 이렇게 바자회 하나 한 거 가지고 대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여튼 간에 말 불리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더 큰 가능성들을 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잔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행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길 줄을 믿습니다. 주변의 이웃들 실질적으로 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희생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책임감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 목사님 그거 하세요, 저는 뒤에서 박수 칠게요,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교지 그리고 개척교회들을 더 많이 섬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게 무대책인 것 같지만 책임지려고 하는 성도들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는 거 우리도 한다 이거에 우쭐할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안 하는 독특하고 트렌디한 걸 우리가 선도하겠어,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기 앉아계신 모든 성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갈 것인가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대책 없이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대책 없이 서로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교회, 그래서 마침내 모든 성도가 서로를 책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 저는 우리 행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제안해 주신 이 비전들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와 믿음, 애매모호하게 퉁치기 위한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고 희생함으로 완성되는 은혜와 믿음을 오늘 이 주일 아침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주기도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책임질 때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행신의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